역동하는 능력의 복음은 구약 성경의 율법과 뒤섞어서도 안 되며 인간 역사에 생겨난 낡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도덕이나 관습이나 종교와도 섞을 수 없는 오로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난 생명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주신 주님은 여전히 주변 마을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길을 재촉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또 하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로 절망하는 한 가정에 생명을 찾아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오늘 이 내용에서 접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으면서 재산 다 잃고 포기해버린 여인의 치료의 사건은 다음 시간에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그리고 35절부터 43절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그리고 49절에 56절 내용을 보면 사람에게 희망을 잃게 하는 일들이 가정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름을 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당하는 소망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인간은 그 희망의 끈을 놔버렸다고 생각하면 절망하고 낙담해서 하던 일까지도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 곧 인생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는 경고를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17절에 보게 됩니다. 여기 중요한 요지는 뭐냐니까 정함이 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부여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권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위로가 됩니다. 특히 복음서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은 그렇게 흔치 않은 기적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시는 사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형제인 나사로를 살린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많은 형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외아들과 외딸로 귀중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생명이 귀하지 않은 생명이 있겠습니까만은 그 중에서도 귀중한 존재로 생명이 걸려있을 정도로 하나같이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봅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대를 두고 소망을 삼았던지 또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처럼 자신의 지위나 입장과 처지에 관계없이 주님을 찾아야 하고 그 일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봅니다. 먼저 18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간구하는 신앙을 이 야이로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냥 직원이라고만 기록할 뿐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이후부터 지역마다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의 장으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약 속의 신앙에 익숙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동딸의 죽음 앞에 비로소 예수도를 찾게 됩니다. 늘 말씀을 드렸듯이 위기는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보는 것입니다. 마가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그런 상황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누가도 비슷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상반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최선의 치료를 다 해보다가 죽어가는 딸을 남겨두고 급하게 주님을 찾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딸을 이미 죽은 목숨으로 생각하고 주님께 살려줄 것을 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첫 부분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를 고치시는 기록은 흔한 일이지만은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서 보거나 듣고 드리는 요청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이 회당장에게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렇게 주님 앞에 청원을 드립니다. 생명을 가지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꺼이 겸손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와서 절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둘 다 공동으로 기록하기를 발 아래 엎드려 라는 것으로 봐서 최고의 겸손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위치로 본다면 아직 확실치도 않은 이 이단자 취급을 당하는 나사렛의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만큼 쉬운 행동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위에 눈도 있고 앞으로 자신의 처지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의 기록이 이 사람의 이런 자세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표현 못하는 것은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겁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회당의 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지위를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인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입장은 벗어 던져버린 행동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이 야이로와 같은 겸손과 손해를 각오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도 비로소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께 많이 간구 드렸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마가나 누가는 이 모습도 좀 더 상세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을 읽게 됩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마가복음 5장 23절에 그렇고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역시 누가복음 8장 41절 하반절에 그런 기록을 봅니다. 먼저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주님께서 그 소녀를 살리셨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갖게 해서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되는 부분들을 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에도 멀리 떨어져 계셨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한 11장 15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읽을 수 있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확신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 사건에는 그냥 계시던 곳에 계시면서 내 딸이 살았다 해서 살릴 수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을 확신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가서 그 딸을 살리심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을 믿게 하는 역사를 보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당장의 요청은 뭡니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살게 해줄 것을 구했습니다. 이 역시 앞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사람마다 신앙의 형태가 다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앞에 8장 8절에서 그런 백부장의 고백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던 사실들을 봤습니다. 집에까지 오시게 하는 것이 주님을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시신을 만져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정도면 번거롭게 해드릴만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야이로는 주님께 많이 간구하여 자신의 집에 죽음의 저주를 걷어내고 주님의 빛이 충만케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도 불가능이 없으신 창조주로 믿고 간구드림으로 어떤 어려움이 되었던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배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의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에는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내용만 더 첨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언제 어디서나 방해 요소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비록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생명의 주님을 찾아 초청해서 모시고 오는 가로막는 일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들어보면 대단히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들리게 말하면서 야이로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들의 보고가 뭡니까? 딸은 이미 죽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절망적인 상황을 접하게 되면 이런 경우를 들어 만나게 됩니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손을 터는 데서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해버리는 것은 사실 신앙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확신입니다. 사람이 손을 놔버렸을 때 사람이 절망해버린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실 수도 있다는 확신이 믿음이고 이미 백부장은 이것을 감지하고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확신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변의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당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본문의 제목이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음성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나면 믿음은 어디다가 팽개치고 덜컥 두려움부터 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는 대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 소용없다, 안된다 하는 것은 모두 마귀 사탄에 기뻐하는 주문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 말라는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없이 주어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의 음성입니다. 맨 처음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5장 1절의 내용인데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는 약속을 주실 때 그 뒤에 붙어오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두려워 말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는 비로소 안심하게 될 내용입니다. 두려워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내용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씀 뒤에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냥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종종 쉽게 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은 혼자 당한다라고 하는 공포 때문입니다. 죽음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 확신과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불도저처럼 꾸준히 밀고 나가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같은 믿음을 지속시켜가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시작이 그렇게 갔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처음 가진 확신을 끝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말이죠.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려움은 불신의 사람들의 차지이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몫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인간의 비극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대신 믿기만 하라 하는 창조주의 백성됨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23절에서 2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절망을 잠재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훈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사람들에게 죽음은 최고의 절망이고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초상집은 어디나 예외 없이 절망과 탄식의 노래로 채워지고 위로하는 것을 봅니다. 이 내용에 또한 세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이 천사 같은 아이의 죽음의 현장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회당장을 격려하면서 찾아간 집은 모든 일반적인 초상집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린아이의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더 슬픔은 컸습니다. 최근에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에 불이 나서 천진한 새 자녀가 죽은 슬픈 소식에 역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과 일반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번호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누가복음 8장 38절에 그랬고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함에 52절 상반절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도 인간의 죽음을 보시고 탄식하심을 성경에서 봅니다. 요한사도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시는 주님의 죽음에 대한 탄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요한복음 11장 35절 무덤 앞에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죽음 앞에 맥을 못 추는 인간의 나약성에 통탄해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죽음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친히 맛보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이 제목에서 보는 것은 그러나 죽음은 생명의 주님 앞에서는 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스로 죽는 인간의 죽음은 주님에게는 죽음이 아니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가지고 주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누가복음 20장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을 현재로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무시간의 하나님 앞에 시간에 갇혀서 죽고 사는 인간의 생사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이 내용에서 보면 뭡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선언에 비웃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들이 비웃더라. 24절 하반절이죠. 누가복음에서는 표현하기를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8장 5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 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는 것, 보는 것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는 이 아름다운 소녀가 죽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비웃음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비웃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고난을 가지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비웃는 것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 비웃던 주님께서 바로 심판주로 서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더욱 절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응 역시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웃음을 짓는 사람들은 나중에 절망의 쓴웃음을 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 키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게 되는데 이것은 대단히 경계해야 될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이 죽음의 절망의 땅에서 그 죽음의 그늘을 생명으로 밝히실 분은 역시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을 맛보신 주님뿐이시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실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호령하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호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뻐함으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사망과 절망을 같이 함께 호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죽은 자를 죽음에서 불러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최종적으로 봅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불신의 난관을 헤치고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 앞에까지 돌아온 이 회당장은 마침내 그 믿음대로 예수도의 은혜를 받고 감격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읽게 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다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3절의 내용이고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역사에서 우리는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마가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세상의 요란함이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만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온통 요란하게 울음소리로 충만한 사람들을 진정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보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하셨던 주님은 더 세미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 된 특공대를 구성하십니다. 오는 때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세상의 요란스러운 것을 다 내어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시끄러운 죽음의 소리를 밀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요란함도 그리고 인간을 흥분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태여 기도가 필요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는 말이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다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는 성전 미문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라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의 기록이 이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생명을 주시는 입장에서 단순히 손을 잡으시면서 다리다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완전한 회복과 함께 하나님께는 영광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신과 믿음을 준 것을 이 내용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러셨다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자연적인 모습이면서 영적인 회복의 모델이기도 하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것이 곧 죽음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은 자의 회복된 모습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첫째는 소녀가 곧 일어나서 한 것인데 주님께서 다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명령을 의지해서 일어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서라 하면 언제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일어섰을 뿐 아니라 걸으니 그랬습니다. 이 소녀는 세움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 소녀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고 당연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먹을 것을 주라. 죽음에 있는 자나 잠자는 자는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녀는 살아나서 자신의 활동에 힘대는 음식을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 모습은 오늘 죽음에서 사망의 땅에서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리다굼, 즉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난 모습인가? 일어서 있는 모습인가?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걸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서서 걷는 소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는 일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된 모습은 주변 사람들이 놀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감당함으로 또한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이런 소녀와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려하며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녀의 죽음에서 일어난 회복은 바로 우리 자신 신앙인들의 회복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회복된 사랑받는 하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